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겠습니까? 저는 특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에 특히 이 특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자기중심적 성향.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남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껏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 가족, 내 식구, 이 정도지 대부분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나중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쓰는 그 비유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이런 비유를 하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러면 내가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면 잘못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머그컵 실험을 했는데 이 머그컵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만약 당신이 이 머그컵을 산다면 얼마에 사겠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이 머그컵을 팔 수 있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고 싶은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고 싶은 만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그 값이 두 배나 차이 났대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얼굴인데 여러분, 저도요, 저도 사실은 저도 굉장히 저는 제가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여러분, 보기에도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웬만한 말 안 하거든요. 원래 말 잘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니는 니만 안다고 니만 안다고 니는 니 집만 아냐고, 니 집은 곧 우리 집 사람 시댁을 말하는 거죠. 니만 안 하는 거, 니만. 그 웬만한 말 안 하는데 얼마나 쌓였으면 그럴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역시 굉장히 저 중심적이더라고요. 특히 먹을 때. 먹을 때. 저는 제 배가 불러야지. 애들이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한 번은 제가 너무 맛있는 거를 애들 것까지 제가 먹다가 얼마나 뜯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나도 나 중심적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실체를 가르쳐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각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 중심적입니다. 아마 가까이 사는 가족들은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이 주제가 뭡니까? 사람마다 각기 무엇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상대주의라는 특징이 있는데, 상대주의라는 거는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각 주체에 따라 그 기준, 진리가 되는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자기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 보통 인정하는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 아, 그래. 그래. 이게 맞지. 자기 생각을 굽히고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맞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막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누구의, 무엇의 머리가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여러분, 에베소 말씀은 교회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에베소 말씀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도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시는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머리로부터 나옵니다. 이 머리. 야, 맞지 보십시오. 머리. 네. 여러분, 제 머리가 자꾸 큰 것 같아가지고 고민인데, 머리에서, 이 머리에서. 머리에서 모든 짓은 다 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교회라면 이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내가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저와 여러분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미장원 가셔야 돼요. 미장원. 요즘에 좀 그 유행이에요.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저 미장원 갔다 왔어요. 미장원 갔다 왔어요. 아, 그 의미를 아시니까 그 의미를. 우리 몸에 우리가 머리가 되면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장착하면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미장원에 갔다 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어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장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여러 방법이 사실 성경에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랍시다. 자라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13절의 뒤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16절 뒤쪽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인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여러분 좀 자라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좀 자라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좀 자라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그 말에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내 신앙이 좀 더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세 가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무언가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자라납니다.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자라나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무언가로부터 좋은 영양, 영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그것을 공급받는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은 제 모습에서 굉장히 제가 실망이 되는, 한 번씩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제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말하고 하는데도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좀 하나님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좀 잘해야지 뭐가 좀 안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기도했어요. 제 자신 너무 실망이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네 마음이 콩밭에 있다. 콩밭에 있다. 그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에 늘 있고 예배 현장에 있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다. 콩밭에. 세상의 즐거움에 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있어도, 거룩한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콩밭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온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콩밭에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에 있으면 여러분 믿음에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그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현장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또 세상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안 큽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어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겪을 때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도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정서적인 내면의 성장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철들까요? 뭘 좀 해봐야 됩니까?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고생.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왜?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철들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 낮추시는 나의 교만을 낮추고 죽이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경험, 세상 의지하는 이걸 계속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더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더 말씀을 보게 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꾸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저에게 고난 힘들다고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 꼭 이런 권면을 해드립니다.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다 죽이고 내 경험, 내 방법, 세상의 방법 다 죽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막 한다고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목사님, 저는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나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어 뭐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기뻐하면 쑥쑥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무엇 안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 앞부분을 보면 오직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16절 뒷부분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하느니라? 세우니라. 항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이 식으면 변질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자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 변질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식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잘 해온 것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봤는데 참 이 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 예수님이 좋대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느껴져요, 마음에.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원래 세상 사람들은 자식도 사랑하고 뭐 물질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혹 안 그럴지라도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의 머리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나 중심적인 아닌 이기적인 그것이 아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세 명인데 막내가 첫째 둘 때는 다 키가 커요. 다 키가 큰데 막내가 키가 작았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딱 보면 초등학생 같아. 초등학교도 한 3, 4학년 정도. 그만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성장 호르몬 주사도 놓고 막 이랬는데 큰 차도가 없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는 거예요. 키가 좀 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좀 커야 되는데. 그리고요, 등치는 또 커. 등치는 막 저처럼 이렇게 커요. 근데 생각이 너무 어려. 아, 철이 안 들었어요. 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안 컸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안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경훈, 좀 자라나라 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떠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셔서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장착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딱 생기면,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구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기뻐해 보십시오. 따릅시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기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복된 인생, 예수가 사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